우리가 지난 주에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라는 이 말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 없지요? 그래서 칼뱅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를 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우리를 알수 없습니다. 거울 없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수 없지요. 그래서 칼뱅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살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뭐 그저 뭐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 우리 바깥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에 의하여 의로워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고수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고수한다고 말하죠. 우리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못돼먹은 존재인가 라고 우리 자신을 고수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이요 유일한 종류의 가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가난한 자세, 신자라고 하는 것이 늘 이런 그 자신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에 늘 짓눌리고, 그래서 참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 만약에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는 부유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성을 절망 절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암울한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우리 바깥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의 이제 마지막 주일, 55주일, 우리가 참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366문부터 373문까지의 내용인데, 성찬 참례자의 자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366문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과 성찬을 집행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한 직무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도록 공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속한 직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성례를 시행하는 일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제사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제가 필요했고, 우리 개신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드리셨기 때문에 성찬을 제사로 이해하지 않고 음식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이미 성취된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요 지혜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런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재직해 나타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런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결국은 말씀을 맡은 목사와 그 교회를 돌아보는 치리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따라서 목사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진리의 내용을 빼버리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저 커뮤니티죠. 그냥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고 어릴 때 좀 붙들어주고 뭐 이런 정도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 목사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오늘 366문에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목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성례전을 염두에 두고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례전은 복음에 매달린 부속물과 같아요. 사실은 말씀만 전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한평 강도가 무슨 성례에 참여했습니까? 복음 듣고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 그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면에서 복음은 성찬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복음에 매달려 있는 부속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할 때는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아무런 설명 없이 세례를 행하고 성찬만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아무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졸업증서를 위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 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졸업증서는 내가 정말 이 학교를 나왔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례를 행할 때는 성례를 행하는 이유와 목적과 의도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방식들 제가 앞으로는 실제로 좀 주전자를 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좀 떼는 그런 방식으로 성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본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님께서 몸이 찢어지시고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일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목사가 없이 성례를 시행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매우 칼빈은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이 말씀과 성례가 분리되는 현상은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어떤 의식만 막 행하는 이런 현상이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죠. 그런데 또 복음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례 없이 말씀만 그냥 전하는 거죠. 특별히 이 대형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행하지 못하면 3개월 수찬 증지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행하는데 수찬 증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과 성례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은 현대복음주의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말씀과 버금갈 정도로 성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이런 일에 수송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67문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범에 따라 이를 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잘 아시는 바대로 성례를 먼저 행하고 설교하는 법이 없고 항상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포된 말씀만이 가시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설명 듣지 않고 문제 풀라 그러면 문제 못 풀죠. 그런 것처럼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복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표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라고 하면 말씀은 성례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효과 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추석하면서 왜 그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 사건을 추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은 가시적이고 외적인 표식과 또한 결합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례전의 능력이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성례전에서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 사역자가 성례를 행해야 될 것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내었죠. 첫 번째는 오병 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미 읽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때 떡을 그냥 주님께서 다 떼지 않고 어떻게 했죠? 사도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죠.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데 보시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라고 말했는데 그들에게는 누구를 가르치죠? 사도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는 죽고 없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맡아야 됩니까? 사도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그 일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지 않는 곳에는 성례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즘에 무슨 복음주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막 성찬식하고 이런 경우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런 방식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68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은 아무런 구분도 없이 참석자들 모두에게 성례 참여를 허용해야만 합니까? 세례에 관하여 말하면 계층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나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찬에 관하여 말하면 목사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어린이나 어린아이를 구분해서는 안 돼요. 세례를 베푸는 일에 관해서는. 그런데 성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어른이나 어린이를 구분해서 안 된다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그러나 성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가라고 말하면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물론 여기 속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결국 이제 어린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러면 그래야 되느냐? 왜 어린아이들은 세례는 받게 하는데 왜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미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찬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이 의미하는 그 가시적 표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분께서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인 떡에 참여하는데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유아들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는 참여하지요? 오늘도 제가 신명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약 백성의 범주 안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옵니까? 유아들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할례 예식에는 다 참여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예식에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전체적인 유월절 예식에는 참여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떡을 먹는 예식에는 실제적으로는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그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 드셔보셨습니까? 누룩 없는 떡은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은 딱딱해서 깨물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트 하나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만 빵해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한지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먹였다는 것은 저희들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유아들이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물음에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는 아이들, 완전히 그 어린 아이들은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유아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중대한 죄를 범한, 권징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369문을 보겠습니다. 369문 왜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구분 없이 아무나 다 참여하고 어린애가 뗐으면 그냥 막 주고, 그 다음에 뭐 권징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다 교회 회원이면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찬을 모독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성찬 참여와 신앙 고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 참여와 신앙 고백은.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서 입교를 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그냥 저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런 신앙 고백만 아니라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가르침을 받고 훈계받은 자기 삶의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만약에 고백만 하고 고백을 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야말로 진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진리에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한 신자던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연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허한 신앙 고백, 그야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참여하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의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지만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향하면 반드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성찬식이 있으면 성찬 준비 설교를 한 주 전에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찬 준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 이런 신앙 고백, 기본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쭉 살펴보고 합당치 않으면 토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몸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보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조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하면 17세기가 지나가면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이성적으로 수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 교회 안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이 전도 폭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그 어떤 사실을 그냥 수납하는 거, 진리로 그냥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수납하는 과정으로서 그냥 당신 신앙 고백했다라고 벌써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85년도에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또 전도단에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회심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이 개인적인 확신과 신앙 안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무슨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아무나 다 그냥 성찬에 참여하게 만다면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러면 370문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하지만 불경건한 가루 유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까? 그의 죄악은 그 당시까지는 감추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이를 간파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그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꾸짖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권징이 일어나지 않죠. 권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꾸짖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루 유다를 대하셨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루 유다가 자신을 파실 것을 그때 가셔야 하였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하였어요? 이미 다 아셨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다 아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막 먹이고 입히고 그 애정을 붓는 일이 어떻게 얼마나 그 불편한 일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복음서는 이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가루 유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좀 그 가루 유다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11명의 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좀 달랐다면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 아니냐? 아마 필시 알아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 말은 주님께서 가루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셨는지 이런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가루 유다를 품어오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가루 유다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유다 자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날 떡을 가루유다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떡 조각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갔더니 곧 밤이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는 영적 어둠에 속한 자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떡 조각을 가루 유다에게도 주신 것은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다면 택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는 뭐 두말하여 안 해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미 예단하고 그를 성찬에서 쫓아낼 그런 권위가 교회에게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371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들은 이들을 성찬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여 성찬 참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사악함을 외적으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앞서간 신화의 선배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역사 가운데 수백 년 전에 이미 있어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한 결과를 담아놓지 못했다면 현대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성찬을 시행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런 모든 신앙의 내용들, 교회를 이루는 원리들, 성찬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누구는 참여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이미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이 거부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물론 위선적이긴 하지만 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무리칠 수 있는 권위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악함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목회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장로들에 대한 고사, 이게 그 고소,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고소는 한두 사람의 고소를 들어도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몇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 뭐 그런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하면, 뭐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가룟유다를 처음부터 너 나 팔놈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72문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목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히 알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들에 대한 기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나 교회 공적 판결이 없을 때는 이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시는 안 됩니다. 정말 놀랍죠? 개혁신학이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헤아리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알고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별을 받아도 공적인 판결이 있기까지는 성찬 참여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4장 17장 33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는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신자 못지않게 신자답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이것이 온전한 성례고 이 성례를 온 세상도 깰 수 없다. 놀랍죠? 선택한 신자 못지않게 신자답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이 은혜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소문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목사가 직접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치리회에서 공적인 판결이 나기까지 성찬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얼마나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면 적어도 공적인 죄로 드러나기까지는 절대로 참여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73문을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위해 어떤 규율이나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해 장로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한 이들은 성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과 성찬을 베풀므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예를 욕되게 하고 교우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친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소외시키거나 차별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똑같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의식의 순간에 가룟유다에게 떡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팔 자가 이 떡 한 조각을 먹는 자들이다 자라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떡 조각을 받는 자가 그러면서 유다가 그 떡을 먹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갔습니다. 아마 유다는 알아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자신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을 때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결국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도중에 배신자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로 하여금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찬의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주님과 얼마나 외부적인 접촉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누구한테 관리를 시킵니까? 네,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꼼꼼하고 어떤 일을 잘 처리한 사람에게 시키지 아무한테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사실 잘 감당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 세무소에 근무한 세무소장 얼마나 잘 관리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물리치고 가룟유다가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은 가룟유다가 얼마나 정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유다를 상당히 가까이 하시고 아무래도 동관계를 하다 보니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상의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접촉이 많았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 드러나버리고 만 것이죠. 교회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자를 잘 교회 공적기관인 치리회, 이 당회가 잘 구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엘리가 자기 그 말하는 아이, 말하는 자녀를 제대로 권징하지 않자 누구의 권징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권징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성찬식에 누가 수종들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목사와 장로가 수종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직까지 장로님이 많지 않아서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네 줄로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수종들지요? 예. 우리 강사님이 수종들지요, 그죠? 예. 그리고 집사님이 수종되는데 본래는 장로들이 다 그 일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이런 성찬식에 성찬의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장로가 또 어떤 일에 가담하지요? 세례 교육에도 가담하고 본래 개혁교회는 세례 교육을 누가 하는가 하면 목사와 장로가 해요. 그 다음에 문답에도 장로가 함께 참여하지요. 자, 그런데 누가 세례교인인지 적어도 알아야 또 떡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부지런히 신방도에서 각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안에서 성찬이 시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몇 개월 되었으니까 우리 하자. 때가 됐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찬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허한 표징에 불과해요. 그냥 한번 해보는 의식이 되어버리지 실제로 그 성찬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표지가 상징하는 은혜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성찬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징 없이 성찬이 시행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권징은 공허한 말장난이 되고 말지요. 앞서도 제가 이미 말씀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주 행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권징의 수단 중에 수찬정지가 있잖아요. 3개월 혹은 6개월 수찬정지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한 번 만약에 성찬을 행한다. 3개월 수찬정지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어요? 아무 효력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제대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찬정지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겪을 만한 정도의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떡 안 먹으면 되고 포도주 안 먹으면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찬정지가 무슨 고통이 되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되겠어요? 아무 어려움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권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서 이런 정도의 영혼의 무게로 성찬, 수찬정지를 받을 만한 그런 이 신앙의 내용을 갖출 때 비로소 이 수찬정지가 공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를 위해서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체력을 계속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람에게 훈계하고 권징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훈계와 권징을 귀찮은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기 위한 따뜻한 손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과 저 간에 당회와 교인들 간에 이런 신앙의 내용과 약속이 있을 때 비로소 권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서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55주 동안 저희가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로 제네바 교리문답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받았던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갖추고 이해하고 또 이 내용들을 잘 습득하고 또 이런 내용들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훈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체력과 수준이 올라가서 참으로 이 시대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